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과 성령의 회개를 경험하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루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지를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의 다른 것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서 죄의 문제를 다뤘는데 그 선지자들은 톱에 켜이거나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기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들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취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다루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기절하셔야 원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마음이 엄청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죄가 우리를 딱 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애통한 문제입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장대비 같은 막 엄청난 양의 비가 오죠. 그런 장대비 같은 강한 비가 와도 오늘 여기 보니까 컵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컵 뚜껑을 이렇게 딱 막아놨는데요. 장대비 같이 굵고 강한 비가 그 지역에 와도 이 컵의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많은 컵들을 다 모아 놓으면 다른 컵들에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물이 가득 차는데도 오직 이 한 곳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비가 안 와서가 아니라 비가 그렇게 강하게 오는데도 여기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장대비 같은 축복을 주셔도 그 사람에게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도 오직 그 한 사람, 뚜껑이 닫혀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마음도 가지고 계시며 열정도 가지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그 뚜껑을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권세와 권능과 풍요의 아버지를 두고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빈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념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로막고 있는 뚜껑을 열어젖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가만히 두고 다른 많은 다른 문제를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해도 껍데기만 핥는 거죠. 가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형통함의 근원은 다 막아놓고 아무런 열매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뚜껑을 다 열어젖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죄의 껍데기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풍성한 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뚜껑, 죄의 방해거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이 회복이 있는 저녁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지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데 그 뚜껑을 열어 젖히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옷을 찢었죠. 자기의 중심을 보이기 위하여 옷을 찢었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 마음을 찢어야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유엘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기로 작정하셨지만 장대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그곳에는 어떤 은혜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은 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뚜껑을 열어젖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가 맡고 있는 사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옷을 찢을 수는 있지만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옷은 찢을 수 있어도 마음을 찢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뚜껑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할 수 있어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 앞에 뭔가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약해지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찢고 싶어도 내 스스로가 마음을 찢을 수가 없구나, 내가 마음을 찢고자 해도 내 스스로 마음을 찢을 수가 없구나 이런 자기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이렇게 참 사람이 보면 비천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 기름 부음 있는 말씀의 권세를 붙들 때에만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선포된 말씀인데도 여전히 마음을 찢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을 찢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준비되었죠. 그 당시에도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가르치는 말씀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찢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꽉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권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5절에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했다라는 말은 누가 시키지나도 않았는데 말씀이 마음에 찔리니까 자기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기름기로 덮여 있어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마음을 찢으려고 해도 쭉쭉 미끄러져 내려갔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들리자 그들이 마음이 찔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죄로 덮여서 간절함도 사라지고 이제는 가난함도 죽어버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 권세 있는 광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의 죽어 있는 마음에 가난함과 간절함이 생기며 마음이 찔려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찢어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속에 푹 잠기는 거죠. 씻겨지는 겁니다. 자기의 옛자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찢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한 회개 열매가 반응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고 마음이 찢어지자 실제로 가난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내려와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름붐 있는 강력한 말씀이 전해져도 두 번째로 마음을 찢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기보다 나와가지고 구경하고 흠잡고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장대비와 같은 회개의 비가 내려도 여전히 마음의 뚜껑을 닫고 비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더럽다고 오지도 못하게 했던 악독한 세리와 더러운 창기들은 마음을 찢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은 다 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들어가서 새롭게 될 수가 있는데 자기들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육체를 덧입고 있죠. 이 육체는 집입니다.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집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겉은 초라하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창기와 세리들은 마음을 찢는 겸손한 영이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죠. 반면에 화려한 옷을 입고 종교적인 열심과 충성으로 포장했지만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마음을 찢을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사는 자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찢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가로막고 누가 방해하는 겁니까? 유일하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를 먹고 사는 악한 영이죠. 생각과 전통을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숨기고 있지만 그들의 실체는 정확하게 악한 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마귀죠. 마귀의 자녀들아, 아주 직설적이고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정신이 펄쩍 들게 강력한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을 찢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적인 강력한 회개의 비가 내리는데도 조금의 물도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왜 그들이 목베이며 기름에 빠뜨려 죽이며 왜 참수를 당하고 죽었습니까? 은밀히 숨어져 있는 비밀을 정확하게 폭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살릴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찢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씀이 비록 귀에 그슬리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닫혀있는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귀애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찢어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마음을 찢어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찢는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그래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름다운 모양, 모습, 열심은 다 내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만큼의 가치 있고 무게가 나가는 그런 결과물이 나야 정상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굉장히 무게 있는 일을 했습니다. 금식하죠, 말씀 보죠, 예배하죠. 이 일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 겁니까? 그럼 여기 합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들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전국적인 회개의 비가 쏟아지면 가장 먼저 나가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종교인들이죠. 다른 사람은 아무리 아무도 안 나와도, 다른 사람들은 다 싸늘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도 이들만은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는 누구로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들로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무게가 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려고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요단강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요단강 바리새인으로 만석, 일반인 대기바람, 세리와 창기 기약 없음. 일반인들은 번호표를 뽑고 웨이팅을 한참 해야 원래는 세례를 받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합당한 열매는 그런 거죠.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고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은 마음을 찢고 새롭게 되겠다고 요단강에 가장 먼저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별로 위대한 일도 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이들보다 무게 나가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찢게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에 합당한 무게가 나가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무는 그 맺히는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본질적으로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고 본질이 찔레나무니까 포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독사의 자식인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거룩한 행위를 하여도 죄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신앙을 행위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원래 신앙을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10년 하면 10년 동안 신앙하는 동안 10년 어치의 죄가 회개되고 20년이면 20년 동안 신앙한 만큼 죄가 회개되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사랑이 가득하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원래 그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20년, 30년, 40년 할수록 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딱 가로막아서 점점 더 그 문이 두터워지는 것이죠. 신앙은 자기에게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면 말로나 행위로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룩한 일을 해도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 회개에 대하여, 찢는 그 말씀에 대하여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의 본질을 인정하고 마음을 찢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들은 오늘 보면 속으로 그건 아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 품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들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들에게 회개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왜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데도, 말씀을 주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웃기고 있네. 속으로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놈들 보래. 속에 이렇게 고약한 마음을 품고 있네.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다. 자기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는 평생 살아오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한 가지 자기의 자존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이건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자기 안에 옳다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옛사람에 막고 있는 것을 찢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걸었는데,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해야죠.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욕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욕으로 들으니까 이 기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표면상으로 들어보면 아브라함 이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이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근데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육신의 귀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듣기 싫고 너무나 대적하고 싶지만 이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할례 받은 귀로 들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미워서 진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망하라고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듣기 싫고 비록 우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할례받은 영의 귀로 듣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한 가지 자존심, 자기의 전통, 자기 생각, 자기 바른 것, 이거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죄만 싸우며 회개의 경험도 없으며 창기들과 죄인들도 나와서 마음을 찢는데 아무런 회개의 열매도 없으면서 무엇 한 가지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한 가지, 이 알량한 이 자존심 한 가지, 전통, 자기의 생각, 이거에 잡혀서 마음을 찢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려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이 도끼에, 이 나무뿌리에 도끼가 임하였다. 10절에 도끼가 뿌리에 이 놓여졌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잘되게 하기 위하여 묶어있는 이 뚜껑을 열어젖히고 이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복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심판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며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아무리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불에 태워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열매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는 어떤지, 나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정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토설되고 회개되고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기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속으로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자기를 위하여 말씀하신다고 그것을 욕으로 붙들을 뿐만 아니라 기분 나빠하고 자기는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말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마음을 찢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찢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회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물로 주었던 이 회개가 있고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주시는 회개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 이 회개는 단지 마음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가 회개되고 죄가 사여지고 죄가 태워지고 죄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지는 이런 회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는 너희로 내가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물 세례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훨씬 많다. 나는 이를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훨씬 많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일을 하지만 능력도 없고 열매도 맺히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소망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우리가 형식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서 물로 세례를 받게 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거나 죄를 멸하거나 죄를 태워서 없애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기도하면 죄는 우리 안에 잠시 눌려 있죠. 하지만 그 죄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근거한 죄에 익숙하면 끊임없이 말씀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죠. 죽은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것도 아니며 타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왜 옷을 찢으며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심도 없으면 이런 삶을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옷을 찢는 것을 보면 마음을 찢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의도로 남들보다 특별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을 의지하여 열심히 열심히 지키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떤 말씀도 어떤 열심도 그 마음속에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종교라고 하죠. 오랫동안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에 근거하여 열심히 마음을 찢기도 하고 한 사람의 한계는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이 좀 비리비리 해가지고 옆집에 아주 덩치가 좋은 이웃집 아저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둑놈이 옆집에 있는 주인이 덩치가 엄청 크고 학기도가 몇 단이고 한 걸 보고 덤비지 못하고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옆집의 아저씨가 이제는 없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집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 다시 나와서 그 주인을 잡아 죽이고 강탈하고 찔러 죽이고 살해하고 도둑질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돌로 꽉 눌러놓은 풀처럼 돌로 눌러놓으면 힘이 없으니까 밑에서 하얗게 눌린 상태로 있지만 그 돌을 들셔보면 풀이 죽은 게 아니죠. 광합성을 하고 다시 힘을 얻으며 파릇파릇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뇌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 집에 도둑을 쫓아내려면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와야 됩니다. 경찰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되 특별히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실제적인 이 죄, 아무리 노력해도 죽지 아니하는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회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개역 한글에서는 육회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집에 이 더러운 악한 영들과 죄와 우리의 옛사람이 집을 짓고 있으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여 지지도 아니하고 태워지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면 육회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 안에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태워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은 죄와 싸우기 위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음란한 사람은 계속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계속 탐욕스럽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왕노릇 하는데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도 새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 집 안에 우리를 주장하였던 죄와 옛사람과 저주와 결박과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고 태워지고 죽고 씻겨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실제라는 거죠. 실제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물에 잠긴다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에 잠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 안에 죄가 그대로 있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이시죠. 태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태워버리는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누추한 인생으로 낮춰지고 이제는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령도 오래되어서 쓸모없는 열정도 죽어버리고 육체적으로 늙어서 끝나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오셔서 모세를 태우고 모세를 새롭게 하자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모세 안의 열정과 피전의 불로 다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자기를 버린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 평생 3년 반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제자 훈련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지만 그들 안에 십자가 앞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력이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 안에 역사했던 죄들, 두려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에 잠기면 내가 옛사람으로 그천 변화된 것 같지만 죄는 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자아와 죄가 죽는 것이죠. 그들이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봤음에도 증인이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로 이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들 안에 그들을 주장하였던 옛사람의 그 두려움과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꼼짝없이 다 태워지고 떠나고 소멸되고 씻겨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순교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를 보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막 줄러묻고 이래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다. 죽은 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죠. 죽지 않은 건 어떻습니까?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죽은 걸로 하자, 이거 죽은 것 같으니까 죽은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해도 죽습니까? 죽은 거 아닙니다. 죄가 딱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고 자기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깊은 성령과 불로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죄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렇습니까? 죄는 여전히 왕노릇합니다. 음란한 세력을 오랫동안 고통당한 사람은 음란한 세력으로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혈기 세력 하나 죽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술 하나 끊을 수 없으며 음란한 거 하나 끊을 수 없으며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죽은 거는 진짜 죽은 거죠. 죽은 거는 진짜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하자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 것은 우린 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찢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그 사람이 그 안에 깊이 잠기면 진짜 죽는 겁니다. 진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원수는 속이는 자죠. 예수님이 온 거는 온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돌아가신 거고 나를 여전히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안에 어떤 죄도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 30년을 지나가면 30년 묵은 이무기 같은 죄가 또리를 털고 있고 40년 묵은 죄가 구렁이처럼 또리를 털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은 죄가 회개될 때만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거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찢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에 잠기어 죽은 사람들은 죄가 소멸되고 타고 씻겨졌기 때문에 알곡으로 남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하면서도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가 쌓여서 결국에는 바람이 일대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겸손한 우리의 이 마음에 기름부음이 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을 찌르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단계가 첫 단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불을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태워지고 씻겨지고 죽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이 가로막는 뚜껑이 찢어져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불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